지난주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가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가 방송을 올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교과는 제9과 2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될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의 교과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돌보고 또 전도 사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했던 마지막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선교지로 방문하고 또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던 중 마가 요한의 문제로 첨예한 의견 대립 끝에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하여 갈라서는 이 장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대립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의견 대립의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의 조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반대하는 것이죠. 왜 반대합니까? 그 전에 전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하던 그 선교 여행에서 그냥 혼자 돌아갔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그 전례 때문에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신뢰가 크지 못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또 우리의 선교 여행에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나바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왜? 바나바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 땅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서진하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강화시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우리의 2차 선교 여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제일 처음 주제, 루스드라에 다시 와서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첫 행선지가 어디였는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베와 루스드라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첫 행선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이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기억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루스드라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면 돌에 맞는 일을 당했죠. 그래서 루스드라는 돌을 맞고 거의 바울이 죽을 뻔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장소에 다시 간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그 디모데를 그의 동역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디모데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디모데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우리는 이 제자라고 하는 용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었으며, 또한 헬라인 아버지를 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또 그의 어머니 유니스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디모데에게는 아주 훌륭한 외조모도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을 전승받은 그런 상당히 신앙적 내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훌륭한 평판을 받고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야만적인 그러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할례를 안 받는 것이 복음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필요 때문이다 라고 한 뜻입니다. 어떤 실질적인 필요인가? 디모데를 협력자로 두기를 바울이 원했지만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기에 변절자라고 하는 죄목으로 회당 출입이 금지될 것임을 알고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매우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예루살렘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교회 순회와 교지 전달, 예루살렘 그 총회에서 작정한 그 규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교회 순회와 그 교지 전달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또 두 번째는 교회들이 날마다 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내적인 질적 안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전도의 열정과 교리라고 한 것이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열정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선교적인 열정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무엇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 또한 중요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교회를 무엇하게 만든다. 안정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열정과 교리가 교회의 안정과 부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와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환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사역이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아시아에서의 선교가 매우 성공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의 선교를 계속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아마도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대신 이번에는 또 북쪽으로 이동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이번에도 성령께서 그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밤의 이상을 통해서 그에게 그가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장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이상을 본 다음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것이 마게도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의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사역자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빌립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되는가 하면 마게도냐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태도죠. 그래서 바울 사역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바울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규모와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무엇이 없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지역에 처음 가게 되면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던 이유는 전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날이 그의 예배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그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에서 그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온 집에게 바울은 침례를 베풀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집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이 매우 분노하게 되고 바울은 폭행과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폭행과 감금을 당하고 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에 간수의 회심 일화입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미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5절에 있는 말씀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한 사실을 누가는 보여준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하면 찬미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고통 속에서도 찬미한다.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감옥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생략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매우 재미있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보게 됩니다. 이 간수의 회심 일화 속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던진 질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전적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6장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 여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전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질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어진다. 문제는 그런 질문이 없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간단한 대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대답이 너무나 간결한 것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한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간단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은 너무나도 엄청난 질문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의 크기에 비해서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정말 단순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도 간결한 것입니다. 이렇게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간단한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준 대답은 복음과 정말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대답이었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런 복음의 단순성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무엇하다. 너무나 쉽다. 이 구원이 이렇게 쉽게 얻어진다면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이 뭐 예수만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필요 없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또 엉뚱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한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이 빌립보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면 유럽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전도와 아덴에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석방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 행선지가 곧바로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데살로니가가 된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시 한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회당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늘 바울이 해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한 이방인들과 적지 않은 수의 유력한 여인들이 바울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라고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또 무엇합니까? 반면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하여 시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자들은 이 회당에서 모임을 갖지 않고 어디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아마도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에 격동된 이 반대자들은 폭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시의회 앞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야손과 몇 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지역 관리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 온 바울과 실라는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유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편견이 없는 태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용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베레아 신자들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베레아 유대인들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별에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기꺼이 성경을 찾아보고 이들이 전하는 말이 옳은지를 매일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늘 스스로 그것이 정말 그런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역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필수적인 복음의 지식 없이 단지 감정적으로 보이는 반응, 그것은 생명력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베레아에서도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덴입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아덴은 어디인가? 그러면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곳은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아주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위대한 철인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풍부한 철학적 전통과 문학과 예술이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에 간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1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무엇을 보았어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우상의 소굴이구나. 바울이 그렇게 본 것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당시 있었을, 아마 바울은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아고라 광장 입구에는 각양 인간 또는 신의 모양을 한 대리석 석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본 것인데 그 다음에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바울이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보고 다음에 마음이 분하여 이렇게 얘기해. 마음이 분하여. 이게 바울이 느낀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게 무슨 소굴이에요? 우상의 소굴이에요. 우상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분함이 느껴졌어.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와 분함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분함을 느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심적인 부담을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선교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또한 질투였습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온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선교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심적인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다? 저 우상 대신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행합니까? 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먼저 회당에 가는 관례를 깨고 안식일에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의 전략이 좀 수정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견해를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그를 초빙해서 시의 고등의회인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아레오파고스, 마르스의 언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연설은 다른 곳에서의 바울의 설교와 상당히 달라요. 바울은 연설을 하면서 유대인 청중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역사를 개괄한다든지 혹은 성경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변론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은 하나님과 구원과 역사와 인류에 관한 중요한 진리들을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서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매우 학식 있는 이교도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대체로 터무니없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별에 대하여 아테네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세 가지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조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연설에 대하여 아테네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결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을 유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기꺼이 수용하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믿음과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상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은 바울의 신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신은 철저하게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세계 혹은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헬라 사람들은 그러한 신을 도무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도 어려운데 게다가 무엇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죽기까지 한 그런 신을 헬라 사람들은 신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헬라인들에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의 기별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아덴에서의 회심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실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실패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곳은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아덴에서의 회심자가 적었지만은 그럼에도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중에는 아덴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몇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좀 다시 정리해 본다면 먼저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가, 또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 또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돈신을 비롯해서 온갖 탐욕, 명예, 권력, 사치, 허영, 성적인 방종, 기타 등등 온갖 종류의 우상들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한 느끼며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지 않는가 하면 선교적인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은 보았고 느꼈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은 바울이 1년 반을 머문 고린도에서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든 이 장막을 만든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직업이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일생의 벗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부와 사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활락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의 어떤 선교를 통해서 대도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마도 로마에서 49년경 유대인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 때문에 이곳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 만드는 직업은 상당히 그 일 자체가 장막 만드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된 노동이 요구되는 아주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병행했는가 하면 이런 노동을 병행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선교 사역에 늘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종의 생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했어요? 일도 했어요. 밤낮으로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선교 사역을 자비량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무엇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한다는 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면서 그곳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재정적 후원을 또 바울이 무엇했어요? 매우 기쁘게 사용했어요. 자비량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필요한 경우에 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도 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바울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바울의 고린도 선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바울의 기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뿐 아니라 일부 유대인들도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심자 중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 믿음을 받아들인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의 그 선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이 바로 오늘의 기억절의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고 또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오늘의 그 교과를 좀 정리하면서 오늘의 교과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동료가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평신도도 없고 성직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은 사역자의 정서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사역자는 주변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 때때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결국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정신이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바울이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으로 우리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